파랗고 맑은 잔잔한 바다를 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고민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것도 그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렇게 다 품에 안아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바다를 갈 수가 없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산은 너무 좋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되게 오래 쉬는 날이면 가 있는 곳이 송정해수욕장에 가 있고 또그 옆에 있는 또 곳에도 가는데 그 송정해수욕장에 많이 가 있어요. 거기는 뭐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너무 조용해요. 복잡하지 않고 조용하고 그리고 또 묵상할 수 있고 또 산책할 수 있고 또 많은 생각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거기서 바라다 보이는 이 바다를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세계에 좀 많은 나라들을 가봤지만 정말 이렇게 송정해수욕장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곳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곳에서 사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날씨가 궂으면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넘실대고 마치 삼킬듯이 내게 막 파도가 일렁일 때는 무서워요. 똑같은 바다였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무서운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키보다도 더 높은 파도가 막 밀려와요.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우리 인생도 마치 바다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바다와 같지 않을까요? 변화무쌍한 바다요. 변화무쌍한 바다. 또 삼킬 듯한 큰 풍랑이 넘실대는 그런 바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이유도 알 수 없는 폭풍과 거센 파도가 휩쓸려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뜻하지도 않았는데, 그때에 그러한 장소에서 큰 파도가 몰려와서 나를 완전히 휘감아가지고 큰 어려움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큰 풍랑이 밀려와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풍랑 만난 이야기가 세 번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만나는 풍랑이었습니다. 불순종하지요?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지 않고 불순종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렇게 이 풍랑은 인간이 뭐 잘못해서 당하는 풍랑은 아니었습니다. 뭐큰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당하는 풍랑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셔요.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요?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거든요.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풍랑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순간에 풍랑을 멈출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왜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도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하지 않은 그때 예기치 않은 그 상황에 풍랑이 막 밀려올 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풍랑을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해결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내게 몰려오는 풍랑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진리의 말씀보다 재물을 더 의지할 때 찾아오는 풍랑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러한 풍랑이 있다면 오늘 귀를 열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 커다란 그 파도 풍랑이 여러분들을 휘감아갈 것처럼 두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향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그래서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여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센 풍랑인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세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돼 있어요.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지 배의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무 풍랑이 세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그냥 가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왜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식, 인간의 정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돼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지요. 심히 애쓰는 거예요. 심히 애쓰는 인생. 뭐 한 1, 2년쯤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평탄하면 좋겠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애써야 될 일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히 애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요. 20절에 말씀해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더라 돼 있어요. 대단히 큰 풍랑,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것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지식,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아무것도 작용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부딪혀오는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요나처럼 불순종한 것도 때문도 아니고요. 또 제자들처럼 믿음의 시련을 주기 위해서 당하는 풍랑도 아니었어요.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사실 이 배는 충분히 풍랑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번 항해를 만류했어요. 누가요? 바울이요. 심히 위태한지라. 위태한지라 얘기해요. 분명히 바울은 영적으로 직감했어요. 이번 항해를 강행하게 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이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항해를 하지 않도록 요청을 해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이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11절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어떻게 더 믿더라 돼 있어요. 더 믿더라.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선장과 선주는 나름 전문가들이에요. 이 항해에 있어서 이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그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들이 말을 듣고 항해를 결정했지만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늘 음성을 듣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항해에도 성령님이 막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그저 돈 버는 일에만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되면 꼭 있어야 될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판단의 전문성입니다. 어떤 다수견이나 비전문가의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소신 있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단의 전문성이에요. 누구도 흉내내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가짜는 흉내내면 드러나요. 예. 전문적인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이 전문성이죠. 두 번째는 판단의 독립성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판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절대적 기준에 의해 결정해야만 되는 것, 그것이 판단의 독립성이에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의사선생님이 치료하다가 옆에 사람 이야기를 듣고 옆에 사람이 제가 보니까 그거는 그 병이 아니고 딴 병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휘둘려가지고 아 그런가? 그러고 다르게 치료한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 판단에는 치료하는 의사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독립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판단의 책임성이죠. 이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요? 아님 말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에게 있는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으로 목적지까지 하물과 배와 또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의무와 책임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다른 것에 목적을 두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결정의 절대적 기준이 뭐였습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당장에 얻어질 소득입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을 왜 인정해주고 왜 존중해줄까요? 왜 인정해줍니까? 왜 전문가들을 그렇게 존중해줍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들에게는 노련한 노하우가 있어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노련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드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해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경험, 최고의 지식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현실 또 세계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들이 이기심과 폭력으로 망가뜨리고 있어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 많잖아요. 헛된 지식에 가면에 도취된 지성인들 이렇게 저렇게 글로 또 강의로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데 뾰족한 대안도 없으면서 테러와 폭력으로 국가와 사회를 망치는 폭력주의자들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수많은 여론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냐 진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삶을 더 잘 아는 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인생의 풍랑이 올까요? 언제 인생의 풍랑이 오는지를 알아야 풍랑 속에서 파도를 타는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피하고 싶지만 그 풍랑이 내게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그 순간에 그 풍랑이 내게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풍랑 속에서도 파도를 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풍랑이 오더라고요. 성령에 민감한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 아무리 그 사람이 허접하고 아무리 모자라 보여도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통찰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주시는 거잖아요. 저보다 못 배우셔서 저를 따라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보다 뭐 못나서 저를 따라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저를 따라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지도자이니까 영적 통찰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통찰력이 뭔지 아세요? 영적 통찰력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 분별력, 감각, 그것이 영적 통찰력이에요. 만약에 영적 지도자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아니하면 영적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영적 통찰력이 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저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더 탁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어떤 분들은, 남성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그렇지, 아,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 길만 걸어왔어요. 목회의 길만 걸어왔어요. 지금까지. 다른 거 뭐 기웃기웃 거리지도 않고 오직 목회, 오직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집사님은 지금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상황에서 그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선택하시면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집사님 멈추셔야 합니다.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집사님 지금 금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식기도 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식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경험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아는 것 갖고 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만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게 돼요. 영적 지도자이니까요. 그 통찰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 통찰력, 영적 지도력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섰어요. 그러니 찾아온 게 뭐래요? 풍랑이에요.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한 이유가 두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 이유는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돼 있어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머물던 미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는 겨울을 지낼 정도로 좋은 항구가 못 되었단 얘기예요. 정말 작은 항구예요. 작은 항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에 틀림없어요. 뿐만 아니라 겨울을 지내기에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단순히 겨울을 지낸다, 겨울을 뭐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놀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흥입니다. 유흥.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작은 항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이 항구는 대단히 큰 항구예요. 네. 대단히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물량이 오가는 굉장히 큰 항구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강행을 하게 된 거예요. 좀 더 편안한 시설을 원했고 육신적으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곳인 이 베닉스를 향해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좋은 곳, 눈에 보여지는 안락한 곳, 눈에 보여지는 쾌락, 그것을 추구하며 그곳을 향해서 가고자 했을 때에 결론적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쩌면 교회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없는 미항처럼 느낄 수 있어요. 불편한 미항처럼 느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지요. 아이고 그렇게 재미없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지요. 술, 담배 안 하면서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교회 가냐. 요즘처럼 단풍이 좋을 때 야 하루하루가 급한데 일요일날 쉬는 날 가 단풍 구경 가자. 무슨 하루 종일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베니스를 찾아 헤맵니다. 어디 더 재밌는 곳은 없을까? 어디 더 짜릿하고 쾌락을 주는 곳은 없을까? 뭔가 더 즐길 것은 없을까? 그러다가 결국 유라글로와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런 유혹 앞에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극적인 쾌락이 없고 소위 즐길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영혼을 파멸해서 건지고 영혼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즐기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에요. 그 은혜, 그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어떻게 더 많으니 돼 있어요. 더 많으니. 이 말은 백부장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지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다수가 늘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수가 늘 맞는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다수의 의견도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소수의 의견이 진리일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다면 아니면 소수를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다수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언제 인생의 풍랑을 올까요? 그것은 순풍이 불어와서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여 속을 때 찾아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돼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하고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아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신나겠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야, 그래, 우리 결정이 옳았어. 우리 생각이 옳았어. 아주 서로를 웃으면서 아주 맞장구를 치면서 그랬겠지요.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비웃었겠지요. 저 모자란 사람 말 들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어려움 당할 뻔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속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잘 되는 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착각하게 빠지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 어려움과 고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다면 왜 그렇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예수를 모르고 지냈어도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오히려 더 잘 되더라. 하는 일들마다 족족 잘 되더라. 이게 우린 여기서 속는 거예요. 여기서 속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것 때문에 죽음과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단 말이에요. 잠깐 동안 잘 되는 것 때문에. 14절 첫 부분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얼마 안 돼요라는 표현. 얼마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어 그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불신자들이 아무 일 없이 평탄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얼마 안 되어 그들에게 풍랑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경험도 다수의 의견도 이 유라굴로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어 풍랑이 불어오면 인간의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지식 아무리 똑똑해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8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항해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짐이에요. 이것만 가져가면 베닉스에 가져가서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돈이거든요. 돈이 자신들의 목적과 방향이었고 항해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다 버려. 평소에 자신들이 그토록 아끼는 물건, 돈이 될 만한 그 짐들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 이런 상황 되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또 19절에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니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니라. 배의 기구를.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배의 기구를 버려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배의 기구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유일한 희망을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배의 기구를 버리는 거예요. 또 더 심각한 것은 20절 하반절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면서 21절 전반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오랫동안 굶주린 상태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얼마 안 되어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잠깐은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잠깐 동안에는 순탄할 수 있어요. 순풍이 불어와서 아무 어려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진다고 다들 말합니다. 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한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전혀 소용없는 때가 올 거란 말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어 그 음성을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여기서 풍랑 한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바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믿다가 큰 실패를 맛본 사람과 그 죽음의 풍랑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을 보게 합니다. 대조적으로 보게 하지요. 고통과 절망,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기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꽉 붙잡아 매라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의 순간에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꽉 붙잡아 매라.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풍랑에 불 때일수록 꼼짝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붙잡아 놔라. 바울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라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며칠 굶더니 정신이 나간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풍랑과 관계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23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했대요. 어디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내가 속했대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분이 내 아버지 아니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그분이 내 아버지 아니면 소용없어요. 바울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풍랑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뿐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4절 전반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하겠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울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는 다시는 너는 죽지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명만 붙들고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라굴로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사명을 가진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전부를 모두를 다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부산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파도를 타는 삶으로 살아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배가 항해할 때마다 예기치 않은 광풍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기도 하고 지금껏 열심히 싸워온 것들을 한순간에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누가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잡고 있는가를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큰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를 더 아름답고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해야 하겠습니까?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외쳤던 바울처럼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앞세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풍이 불어와 아무 문제 없다고 속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역사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풍랑 속에서 파도를 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테러로 인해 아픔과 공포의 두려움으로 빠져있는 프랑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